안녕하십니까, 월가제입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 이미 아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중앙은행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돈은 찍어낼 수 있지만 석유는 찍어낼 수 없다. 요새 뭐 석유 가격 때문에 굉장히 난리 난리죠. 얼마 전에 어느 주유소 좀 싸게 기름을 파는 곳에 가니까 되게 엄청 차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요새 원자재도 난리고 한국 주식도 뭐 크게 흔들렸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식이 빠지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유, 금,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었죠. 물론 뭐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한주 만에 10% 넘게 빠졌으니까 뭐 지금 강세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어쨌든 조금 시계열을 넓혀 보면은 2년 동안 굉장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죠. 주식은 빠지고 원자재는 오르는 이런 기현상이 최근에 한 3에서 6개월가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이미 이런 흐름, 원자재가 오르는 그런 부분의 구조적 원인을 지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이 왜 오르는지, 원자재가 왜 비싸질 건지, 그리고 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이 흐름이 쉽게 멈추지 않는지를 하나의 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름은 바로 졸탄 포자르. 한국에서는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정도일 수 있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자기만의 해시태그 샵 졸탄을 가진 유일한 금융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22년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대스타가 되었는데요. 물론 이 사람도 여러 차례 틀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공정하게 살펴보면서 지금 이 프레임워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읽는지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의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졸탄 포자르는 78년도 헝가리 페치에서 태어났습니다. 헝가리 쪽에 참 천재들이 많이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수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지질학 교수였다고 하니까 엄청 교수 집안이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집안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참고로 이 헝가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한 초인플레를 겪은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헝가리의 화폐인 팽규의 물가가 15시간마다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흘 사이에 화폐 가치의 90%가 증발하는 현상이 있었고요. 포자르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그 팽규의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다. 그래서 화폐가 하루아침에 휴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할머니의 이야기로 체득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포자르가 한국에서 또 MBA를 했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이 재무회계 경제학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23년도에는 이제 서울국제포럼에도 직접 참석해서 달러 패권에 대한 어떤 도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한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졸탄은 2003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에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맡은 일이 좀 특이한데 레저 용품 산업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낚싯대, 캠핑 장비 같은 거죠. 미래에는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논하게 될 졸탄도 사회초년생 때는 낚싯대 시장 분석부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금방 두각을 나타내죠. 2006년 1월에는 동료 두 명과 함께 마켓워치 월간 최우수 예측가에 선정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낚싯대 시장부터 싹수가 달랐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렇게 사회초년생으로 성장하고 있던 졸탄이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서 업계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한데요. 이 금융위기의 한복판이었던 2008년, 졸탄이 뉴욕연방준비은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AIG가 구제금융을 받고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던 바로 그 시기죠. 이때 포자르는 뉴욕 연준에서 증권화 자금 시장의 시장 정보 책임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위기의 핵심 현장에서 돈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어디서 막히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사람이었다고 할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가 한 일이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학계와 규제 당국에서 유명해집니다. 바로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을 최초로 이렇게 지도로 그린 겁니다. 이 지도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약 1.2m 길이의 거대한 도표인데 은행이 아닌데 은행처럼 기능하는 모든 금융기관들 대표적으로 뭐 머니마켓 펀드라든지 증권화 기구라든지 래퍼 시장 참여자들 같은 여러 플레이어들의 자금 흐름을 한 장에 다 그렸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자금 규모가 당시 약 20조 달러였습니다. 이게 왜 대단했느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정책 당국자들조차 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포자르가 이걸 한 장의 지도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이는 시스템 아래에 훨씬 더 거대한 그런 기저 흐름이 있고 위기는 그런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졸탄이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지도가 G20 그 규제 조치의 기반이 되었고 금융안정위원회의 공식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IMF 개관 연구원으로 그림자 금융에 대한 IMF의 공식 입장을 정립하고 또 미국 재무부의 금융연구국에서 수석 고문으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크레딧 스위스에 합류하면서 이 투자은행이죠. 이 민간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단기금리 전략 글로벌 헤드로 일하면서 주 2회 발간한 리서치 노트가 이제 트레이더, 펀드 매니저,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필독 자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사람의 배경이죠. 요약하면은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됐는지를 성장 과정에서 체험했다기보다는 할머니한테서 배웠고 금융위기 때 유동성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했던 사람이고 연준, 재무부, IMF를 거치면서 시스템의 중심에서 그런 취약점을 검토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을 가진 사람이 2022년에 세계 통화 질서가 바뀔 수 있다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과거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느냐? 적중부터 보고, 틀린 것도 보고, 마지막으로 외부 비판점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사례입니다. 2019년 9월 레포 위기입니다. 레포 시장이 뭔지 이미 벨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은행인데 오늘 밤에 좀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던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다른 은행한테서 하룻밤만 돈을 빌려야겠죠. 그 다음 내일 아침에 이자를 얹어서 갚고 국채를 돌려받는 겁니다. 이게 레포 거래인데요. 매일 수조 달러가 이런 식으로 오가는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자르는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리서치 노트를 통해서 지금 이 레포 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논리가 뭐냐? 이 당시에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줄이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시점에 민간 은행들은 규제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준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민간 은행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도 묶여 있으니까 조만간 레포 시장에서 현금이 바닥날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졸탄의 예측이 이제 2019년 9월 17일에 현실이 되는데요. 오버나잇 레포 금리가 일시적으로 10%까지 치솟습니다. 평소 2% 수준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5배가 된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걸 보고 소름 끼칠 정도의 정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타이밍, 원인, 메커니즘을 이 사람이 완벽하게 맞춘 거죠. 그래서 포자르는 이 사건 이후에 레포 오라클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배관을 이 정도로 정밀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시장에 거의 없다는 게 입증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참 신기하죠. 월스트리트에도 그 레포 시장에 거래하는 시장 창조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큰 그림을 이해하는 능력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사례가 왜 중요하냐? 이후에 포자르가 훨씬 더 큰 이야기, 그러니까 세계 통화 질서의 전환 같은 거시적인 서사를 말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적어도 시스템의 구조를 진짜 잘 이해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니까 들어볼 만하다라는 인식을 요 사건으로 이제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중한 것이 금입니다. 요새 금이 엄청 강세죠. 이 2022년 3월에 금 가격이 온스당 한 1,800달러였습니다. 이 시점에 포자르는 크레딧 스위스 디스패치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 통화 질서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 중요한 거는 그가 금이 오를 거라고 한 게 단순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니까 안전자산으로 간다라는 논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이제 구조적 원인을 지목을 했는데요. 일단 시작은 2022년 2월인데 그 당시에 이제 G7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조치로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약 3천억 달러를 동결을 했죠. 졸탄은 이때 이걸 보면서 이러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미국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바로 그냥 동결을 해버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특히 이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로 들고 있던 중국 같은 경우에 향후 미국과 이제 충돌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들고 있는 외화가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런 논리를 펼친 이후에 금 가격은 2022년 온스당 약 1800에서 이제 지금 5,0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갔다 최근에 살짝 내려왔죠. 그러니까 4년 동안 대략 3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졸탄이 말한 대로 중앙은행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부터 중앙은행들이 연간 1,000톤 이상의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당시 졸탄은 금의 미래 가격만 맞춘 게 아니고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왜 금이 오를 건지도 정확하게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적중시킨 사례도 있듯이 이제 포자르가 완전히 틀린 사례들도 있겠죠.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는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한 건 있는데요. 졸탄은 2022년 8월에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라는 아티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겨우 시작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발표 직전인 2022년 6월이 CPI의 피크였고요. 미국 CPI. 이때 이제 9.1%를 찍고 나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시작이라고 한 시점이 사실은 정점이었다. 그리고 이후에 졸탄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오판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2023년에 QE가 재개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건 있는데요. 이제 2023년 초에 포자르는 체크메이트 상황이라면서 연준이 2023년 여름까지 양적 완화를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국채를 사야 할 그런 주요 매수자들, 그러니까 외국 중앙은행, 상업은행, 연기금이 전부 빠지고 있으니까 국채 시장이 기능 부전에 빠지고 결국은 다시 연준이 국채를 사는 수밖에는 이걸 타개할 방법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연준은 QE 재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24년 9월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 사이에 국채시장은 매수세가 약해지고 변동성이 좀 커지긴 했지만 졸탄이 생각한 것처럼 뭐 기능 부정까지는 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적중과 두 가지 오류를 놓고 보면은 어떤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이제 금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은 맞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살 거라는 전망도 맞았죠. 레포시장 발작에 대한 경고도 맞았습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구조적이다. 이건 방향은 일리가 있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것은 조금 틀렸었습니다. QE가 곧 재개될 것이라고 한 것도 틀렸죠. 큰 틀에서 거시 구조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맞지만 이 중단기적인 타이밍과 규모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뭐 저는 지난번과 비슷하게 거시 구조 분석만 대체로 정확한 것도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의 프레임워크가 정확히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배경이 뭔지, 왜 지금 주식이 흔들리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나름의 렌즈를 우리가 갖게 되겠죠. 졸탄의 출발점은 그의 지적인 스승인 페리 멀링의 프레임워크부터 시작합니다. 이 멀링은 화폐는 네 가지 가격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나씩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벨리 구독자분들은 잘 이해하시리라 믿으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리티입니다. 페리티. 서로 다른 형태의 돈이 액면가 그대로 교환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은행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면은 예금 100만 원이 현금 100만 원으로 정확히 1:1로 전환이 되겠죠?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예금 100만 원 인출하면 현금 100만 원 받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페리티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뱅크런이죠.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거를 보증을 안 해주고 좀 안 좋은 은행이 PF 사태 혹은 금융위기나 그렇게 해서 망해가고 있다. 그럼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예금 100만 원 돌려달라 했는데 7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하면은 이 페리티가 1:0.7로 깨지는 거죠. 그러기에 페리티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 사이의 가격입니다. 이거는 뭐 좀 쉽죠. 일정 기간 동안 유동성을 좀 넘겨주는 대가, 내가 누가 돈이 필요할 때 유동성, 너 지금 유동성 필요하지? 유동성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의 가격, 그리고 누구한테 빌려주느냐, 이 사람이 신용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요 금리라는 화폐의 값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이제 달러 혹은 다른 어떤 통화, 두 가지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죠. 요거는 서로 다른 형태의 돈 사이의 교환, 요거는 현재와 미래 사이, 요거는 서로 다른 통화 간의 비율. 네 번째는 이제 물가 수준입니다. 이건 화폐로 표시된 재화의 가격인데요. 요거는 물가와 뭐 예를 들면 원자재 사이의 비율,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졸탄은 물가의 핵심은 결국 여기 원자재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화석연료, 뭐 금속, 곡물, 희토류. 이것들의 가격이 거의 모든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앞에 세 가지 페리티, 금리, 환율은 전부 다 명목 영역의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숫자, 약속, 어떤 시스템, 전자적인 부분, 여기서 굴러가는 금융적인 영역이죠. 이 명목 영역에서 위기가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연준 같은 그런 중앙은행이 개입합니다. 돈을 찍어서 은행에 넣어주고 금리를 조정하고 수압 라인을 뭐 열어서 달러를 공급하고 지난 25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든 코로나 위기든 위기 핵심은 지금 이 명목 영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숫자만 뭐 맞추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만 회복하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대차대조표를 확장해서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를 하든 뭐든 숫자를 맞춰서 금융시장의 최종 대부자가 된다 하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세 가지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숫자 노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비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스템 뭐 원장을 좀 맞추면 된다 이런 거지만 요쪽은 이제 실물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원자재 가격은 완전히 실물 영역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뭐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석유를 더 펌핑할 수는 없죠. 땅에서 미리 하늘에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다 막아도 지금 이쪽은 막을 수가 없다. 졸탄의 경고가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의 위기는 명목적 문제의 국한이 되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이 실물 영역에 실물 문제까지 겹쳐있다. 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신용창조를 통해서 돈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지만 실제 경제 산업 활동에 필요한 원자재의 물량을 중앙은행이 조절할 수는 없다. 이게 핵심이고요. 여기서 이제 원래 요 멀링의 프레임워크가 요 네 가지였고요. 여기서 졸탄이 제자로서 이 멀링의 프레임워크를 확장합니다. 이 화폐 네 가지 가격, 페리티, 금리, 환율, 원자재에다가 요 세 가지를 조금 더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그래서 일곱 개의 요소로 된 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요. 페리티, 금리, 환율, 물가, 원자재, 그 다음 교역, 운송, 보호. 이렇게 일곱 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명목 영역의 세 가지는 여전히 요 세 가지 페리티, 금리, 환율이고 중앙은행과 은행 시스템이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실물 영역의 세 가지는 교역, 운송, 보호. 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명목 영역의 3대 영역과 실물 영역의 3대 영역 사이에 이 물가, 즉 원자재 가격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프레임워크고요. 화폐로 표시된 재화의 가격이라는 점에서 화폐, 재화, 이 사이에 이렇게 동시에 발을 딛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화물 교역, 그 다음 운송, 보호라는 3대 실물 요소가 왜 중요한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졸탄의 논지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교역을 보겠습니다. 자, 원자재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석유는 뭐 중동과 러시아에 많고 구리는 칠레, 리튬은 호주와 남미, 그 다음 곡물은 미국과 브라질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재를 소비한 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인데요. 한국, 뭐 일본, 그 다음에 뭐 독일, 미국 같은 나라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근데 이런 소비가 거의 전부 달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석유를 팔아도 결제는 달러로 합니다. 그래서 페트로달러라는 말이 생긴 거고요. 최근에도 지금 원유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골드가 10%가 빠졌죠. 그거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은 뭐 여러 국가들이 달러로 원유를 사야 되니까 지금 뭐 갖고 있는 골드를 판다든지 해서 달러를 마련하느라고 이제 골드가 조금 폭락한 그게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그런 영향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70년대 이후에 미국이 중동을 장악해서 무조건 원유는 달러로 거래해야 된다. 이런 페트로 달러 체제를 구축하면서 이런 원자재 거래는 전부 달러로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요 프레임에서 보면은 결국 원자재 거래라는 것은 선진국이 달러를 주고 신흥국의 자원을 사오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은 그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사죠. 선진국이 달러를 주고 신흥국 자원을 사오면은 신흥국은 그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페트로 달러 체제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유지가 됐고요. 76년도에 아마 사우디랑 밀약을 맺고 하면서 50주년이죠. 50년 동안 세계 경제를 돌아가게 만든 기반이었다. 이게 졸탄의 주장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요 교역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운송을 보겠습니다.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금리와 굉장히 깊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사우디에서 석유를 실은 유조선이 한국의 울산항까지 오는데 약 2, 3주가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원자재 트레이더는 어떻게 하느냐? 선박을 빌려야 되고 석유를 사서 실어야 하는데 지금 원자재 트레이더는 그막 모니터 사업하는 트레이더 말고 실제로 무역하는 트레이더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트레이더가 선박 빌리고 석유 사서 실어야 되는데 그 돈을 대부분 빌려서 쓰겠죠. 그 선박 빌리는 돈이 엄청나니까.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석유를 산 다음에 울산에 도착해서 정유사에 넘기고 대금을 받으면은 그때 이제 대출을 갚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출 기간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배가 항해하는 시간이겠죠. 페르시아만에서 울산까지 2주라고 하면은 대출 만기도 2주입니다. 남미에서 중국까지 6주면 대출 만기도 6주죠. 이렇게 돈의 시간 가치와 물리적인 운송 시간이 직접 맞물리는 영역입니다. 그 명목 영역에서 금리가 돈을 빌리는데 드는 시간의 비용이라면은 실물 영역에서 운송은 물건을 옮기는데 드는 시간의 비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리는 돈 빌리는 그런 시간 비용, 실물 영역에서 운송은 물건을 옮기는데 드는 시간 비용,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원자재 거래 비용도 올라갑니다. 배가 항해하는 동안 돈을 빌려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자가 비싸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원자재도 비싸게 받아야지 수지가 맞겠죠? 그래서 2022년 금리가 급등했을 때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돈 빌리려니까 너무 이자가 비싸져가지고 유동성 위기가 온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보호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요소인데요.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가서 100만 원을 찾으면은 이 1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겠죠. 그 기대로 어쨌든 은행에 돈을 넣겠죠. 넣은 만큼 그대로 난 돌려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페리티입니다. 페리티. 그리고 이 페리티가 깨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앙은행입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 보험이 있고 또 위기가 와도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내가 예금한 돈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뢰라 한 거죠. 그럼 같은 구조를 실물 세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사우디에서 유조선에 석유 100만 배럴을 실었습니다. 이 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인도양 건너서 말라카 해협 통과해서 한국의 울산항에 도착하면은 100만 배럴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겠죠. 도중에 나포당하거나 해적한테 아니면은 뭐 폭격 때문에 우회해서 도착이 3주 늦어지거나 아예 해협이 막혀서 못 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해야겠죠. 그렇게 내가 100만 배럴을 실으면은 그대로 울산항에 100만 배럴이 도착한다라는 신뢰가 이 실물 세계의 패리티입니다. 아까 금융 쪽에는 중앙은행이 보장해 줬는데 실물 세계는 그럼 누가 보장을 해주냐? 바로 국가의 군사력입니다. 이건 중앙은행이 보장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미 해군의 제5함대가 페르시아만에 주둔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순찰하면서 해적을 막고 또 분쟁 지역에서 항로를 보호할 것이다.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유조선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고 원자재가 그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호는 단순히 바다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중동의 유전, 그다음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 아프리카의 광산, 뭐 해적 케이블, 심지어 우주의 위성까지 실물 자산과 그 이동 경로 전체에 이 보호가 필요합니다. 뭐 위성 같은 것도 터져가지고 갑자기 GPS 날아가 버리면은 배가 그냥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모든 인프라가 전부 다 보호라는 요소인데, 그리고 이 보호의 수단은 지금 어떤 실질적인 군사력이나 이런 그런 전함 이런 것뿐만 아니고 법적인 보호, 외교적 합의, 그다음에 국제 조약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중앙은행이 아니고 국가, 주권 국가의 영역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목 영역, 페리티와 금리 환율은 중앙은행과 은행의 시스템이 관리하고, 실물 영역은 주권 국가의 군사력과 외교와 어떤 법률 시스템이 관리하는 거고, 이 중간에 그 물가와 원자재라는 게 양쪽에 이제 걸쳐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아셨죠? 일곱 가지. 자, 여기서 이제 졸타네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명목 영역에서 중앙은행과 은행들은 항상 협력합니다. 위기가 터지면은 연준이 스왑 라인을 열고 각국 중앙은행이 협조하고 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2008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에 있어서는 서로 뭐 적대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실물 영역은 다릅니다. 주권 국가들은 때때로는 서로 협력도 하지만 때로는 충돌을 하죠. 세계화 시기에는 뭐 적이 없었는데 탈세계화시기에는 서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 전쟁 때 유럽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끊겼죠.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으로 또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보호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죠. 실물 영역의 패리티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A항에서 실은 화물이 B항에 도착할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마치 내가 은행에 지금 100만 원 넣으면 내일 내가 이 1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문제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중앙은행이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사실 2008년부터 계속 연준을 바라보면서 손가락만 빨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 뭐 있으면 연준이 도와줄 거야. 이 생각으로 QE 해줘, QE2 해줘, QE3 해줘 계속 했는데 그거는 지금 7가지 요소 중에 명목 영역의 3가지 요소들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파월 의장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젠 하단의 실물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무리 중앙은행한테 해줘 해도 석유를 파서 주나 아니면은 뭐 호르무즈 해협을 파월이 가서 뚫어주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중앙은행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 졸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시 경제에서는 중앙은행 총재보다 국가 수반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국가 수반이 트럼프다. 트럼프, 푸틴, 시진핑 굉장히 지금 강렬한 사람들이 또 국가 수반이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이 프레임워크의 7개 요소인데 지금 이 7개 요소를 조금 더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단순화하면은 결국은 3가지 키워드로 압축이 됩니다. 안정성, 시간, 그리고 거래. 이렇게 세 요소가 명목인 금융과 실물인 원자재 영역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물가 안정이 그 중심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졸타는 이거를 삼각형으로 그리는데요. 이 꼭대기에 물가 안정이 있고 왼쪽에는 금융 안정, 오른쪽에는 이 주권 국가의 군사력과 외교를 통한 지정학적 안정이 있습니다.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지정학적 안정 세 가지고 지금 이 금융 안정과 지정학적 안정이 물가 안정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인 거죠. 이 삼각형의 이제 아래쪽 변에 있는 금융 안정과 이 지정학적 안정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브레튼 우즈 2의 질서입니다. 요게 브레튼 우즈 2의 질서다. 은행은 이제 달러와 유로 달러를 창출하고 오펙과 중국 등의 원자재 생산국은 원자재를 팔면서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순환 구조가 있는 거죠. 여기 안에서 페트로 달러 체제, 그러니까 선진국은 신흥국에 달러를 주고 원자재를 사오고 신흥국은 그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 요게 이제 브레튼 우즈 2 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졸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도발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이 삼각형 하나로는 더 이상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정학적 안정이란 축이 이제 흔들리면서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주도로 원래 삼각형에서 새로운 삼각형이 파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존 삼각형은 이제 달러와 유로 달러를 중심으로 한 그 브레튼 우즈 2고 이 새로운 삼각형 위안화 등 비달러 화폐를 중심으로 한 브레튼 우즈 3 체제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삼각형은 이 지정학이라는 축을 공유를 하면서 동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다극 체제에서는 두 구조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체제에서는 은행이 위안화 등 비달러 화폐도 창출을 하고 이 자금이 또 중국 국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달러 국채 쪽에서 일어나는 게 중국 국채 쪽에서도 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국채는 아직 중국의 체제 특성상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아직 신뢰 자산으로 각인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국가 자본주의 체제 특성상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게 되면은 공산당은 그 국가 주도로 은행 자본을 배분하는 그런 경제 산업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융 개방을 할 유인이 되게 낮은데요. 이 자본 통제 완화와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가 글로벌 어떤 기축통화 준비 자산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이 수용해서 이걸 키울 그런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브레튼 우즈 3쪽 그러니까 빗달러 영역에서 이 중국 국채 대신에 골드와 실버 같은 실물 자산으로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에도 수요가 집중되죠. 그러니까 원자재 쪽으로.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전쟁의 승패는 식량과 에너지 확보 능력에 크게 좌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졸타는 이 두 체제의 공존이 이 동서 간 인플레이션 경로의 차이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금리 수준은 과거보다 높게 형성되고, 금과 같은 원자재 가격도 높게 형성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 금리도 높고 원자재 가격도 높게, 그리고 또 서방은 높게, 동방은 낮게. 이 브레튼 우즈 2가 세계화, 그리고 개방무역, 그다음 효율적 공급망을 통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만들어냈는데, 이 브레튼 우즈 3로 이행하면 할수록 탈세계화, 공급망 재편, 원자재 비축, 군사비 증가 등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브레튼 우즈 체제는 어쨌든 세계화 시기에 있었죠. 어쨌든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도 편입되고 전 세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어쨌든 국가 간의 분업을 하게 되니까 어쨌든 분업을 하면은 각자가 좀 효율적으로 싸게 잘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 디플레이적인 효과가 있죠. 그리고 또 2000년대 초반에는 이커머스, 그러니까 세계화 속에서 서로 교역도 되게 활발해지면은 아마존 같은 해외 직구 같은 거한 번은 해보셨죠? 해외 직구를 하면 싸게 살수 있잖아요. 그 이커머스가 발달할 이것도 디플레이 요인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브레튼 우즈 3 체제로 이행하면서 미중 갈등이 생기고 브릭스 국가들도 이제 달러를 못 믿겠고 러시아도 지금 제재당하고 하면서 다들 탈세계화 서플라이 체인도 서로 이제 죽이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는 서플라이 체인을 분리시키고 죽여야 되니까 안 그럼 지금 너무 얽혀 있어서 같이 죽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급망을 재편해 가지고 중국을 제외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장 싸게 만드는 그런 부품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뭐 어디 다른 국가에 공수에 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군사비 증가. 이것도 전부 다 원자재 써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지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전부 다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프레임을 한번 26년 3월 상황에 적용해 보면은 어쨌든 러우 전쟁은 4년째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이란 전쟁으로 안정성 축이 정면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정학적 안정성.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또 거래의 축도 재편되고 있고 그 결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의 축도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이 전부 다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2026년의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비판점도 좀 소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재밌는 게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가 졸탄의 지적 스승인 페리 멀링입니다. 보스턴 대학교 교수고 포자르의 핵심 사상인 돈의 네 가지 가격 프레임워크의 원저자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졸타니 세 개를 붙여서 7개로 만든 거죠. 그리고 2013년에 함께 그림자 금융에 관한 학술 논문을 또 공동 저술한 사이입니다. 졸타니 존경에 마지 않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스승이 2022년 9월 블룸버그 팟캐스트에서 포자르와 공개 토론을 벌입니다. 이 라이브 관객 앞에서 1시간 이상 토론을 벌이는데 멀링이 여기서 핵심 반론을 펼칩니다. 첫 번째는 달러 시스템의 탄력성입니다. 멀링은 졸탄에게 이 달러 시스템은 졸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위기가 터질 때마다 연준이 스왑 라인이라는 걸 열어서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이 메커니즘이 건재한 이상 대안통화 시스템이 등장하기 어렵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스왑 라인이 뭐냐? 쉽게 말해서 연준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게 필요하면 달러 줄 테니까 자국 통화를 담보로 맡겨라 하는 장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때이 스왑 라인이 열리면서 전 세계 달러 부족이 해소가 됐죠. 그러니까 멀링의 포인트는 이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한 달러에 대한 대안을 만들 인센티브가 좀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위기 때 결국 모두가 연준을 찾아오게 되고 위기가 클수록 달러에 대한 의존이 강화된 역설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튼 우즈 3에서는 브레튼 우즈 2를 대체하고 이걸 지탱할 만한 금융 시스템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브레튼 우즈 체제 2가 꽤 오래 지속될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일시적 혼란과 구조적 전환의 그런 부분을 이제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졸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을 새로운 통화 질서의 탄생이다, 새로운 시장 체제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멀링은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혼란은 이 팬데믹과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 교란이지 달러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은 결국 재건될 거다라고 단언을 하죠. 그래서 있어서 멀링은 실물 영역의 불안정성이 곧 회복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거는 토론이 벌어졌던 2022년 9월의 시장 상황은 이 스승 멀링의 손을 좀 들어주고 있었다는 건데요. 졸타는 달러가 약해질 거라고 했는데 이 DXY 달러 인덱스는 2022년 9월에 114까지 올라가면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멀링은 이거를 가리키면서 달러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다면 왜 달러가 역사적 고점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사상 최고로 강하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아직도 위기 때 여전히 달러를 찾고 있다는 뜻 아니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은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패티스의 비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선임연구원이면서 베이징 대학에서 금융을 가르치는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중국 경제를 20년 넘게 거의 현장에서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이 2020년에 매튜 클라인과 공저한 무역전쟁은 계급전쟁이다 라는 분석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패티스의 비판은 어쨌든 브레튼 우즈 3가 가진 구조적인 불가능성을 지적하는데요. 브레튼 우즈 2에서 원자재 공급단, 그러니까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포지션에 있던 중국이 브레튼 우즈 3에서 다른 원자재 공급국을 대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거죠. 어쨌든 브레튼 우즈 2에서는 선진국이 예를 들어 중국한테 달러를 주고 물건을 사왔고 이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를 이제 중국이 샀었죠. 근데 이 브레튼 우즈 3에서 이렇게 흑자를 내던 중국이 다른 그 원자재 공급급을 상대로 적자를 낼 수 있는가? 이게 회의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브레튼 우즈 3로 표현된 삼각형을 구축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공산당이 운영하는 지금 중국 경제 모델은 당장은 브레튼 우즈 3 구조를 포용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은 어쨌든 그 수출과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계 소득을 낮게 유지하면서 그 잉여를 이제 투자와 수출로 돌리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가계가 은행에 다 저축을 하고 낮은 이자를 주고 이 은행 자금을 이제 산업으로 국가 주도로 넣어가지고 산업을 성장시키는 모델, 그런 모델을 쓰고 있죠. 그래서 패티스의 표현을 빌리면은 흑자국이 적자국보다 더 효율적인 게 아니고 내수가 약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의 가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8%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68%나 됩니다. 그러니까 가계 소비가 되게 약하죠, 중국이.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려면은 중국 정부가 가계 소득 비중을 좀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는데 이거는 기존 경제 모델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졸탄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은 중국이 경제 체질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근데 그럴 인센티브도 지금 없고 정치적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패티스의 결론이죠. 그래서 최근 공산당이 발표한 15차 5개년 계획이 또 있는데 여기서도 내수 진작이 주요 어젠더로 다뤄지고 있긴 한데 국가 전략의 주축은 여전히 생산 그리고 기술 자립 이 두 가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 대신 원자재를 위안화를 주고 사겠다는 것은 무역 흑자를 포기하겠다는 건데 이 중국 경제 모델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또 원자재로 바꾸면은 그만큼 수출 주도 성장을 못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배경이 무엇인지, 왜 주식이 흔들리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7가지 요인으로 된 렌즈를 그렇게 졸탄의 프레임을 기반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졸탄의 프레임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핵심은 이겁니다. 8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명목 그 영역의 안전자산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중앙은행들이 실물 영역의 안전자산인 금과 원자재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연간 1000톤 이상의 금을 사들이고 있는데 그 행동이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자산이 사라졌다가 아니고 안전자산이 무엇인가, 안전자산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졸탄식으로 말하면은 명목 영역에서 실물 영역으로 안전자산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근데 어쨌든 앞서 살펴봤듯이 졸탄이 제기했던 브레튼 우즈 3의 이론에는 여러 허점이 있긴 하지만 러우 전쟁과 이란 전쟁 등으로 이 실물 영역의 안정성이 불안정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 압력으로 이게 또 이어지는 그런 흐름은 좀 주목할 만하겠죠. 그리고 이제 졸탄의 논리는 한국인 입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졸탄의 프레임으로 분석하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많은 국가다. 그래서 특히 AI 시대에 더욱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핵심이 뭐냐? 반도체입니다. 이 졸탄의 프레임에서 원자재라는 거는 석유, 가스, 곡물, 금속 같은 전통적인 원자재입니다. 그러면 AI 시대에는 무엇이 원자재인가? 토큰, 그리고 그것을 생산해내는 GPU, 메모리 같은 반도체겠죠? 그리고 전력도 원자재일 수 있겠죠? 원자재의 2차 가공 원자재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은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고 GPU 옆에는 반드시 SK하이닉스나 삼성의 HBM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거 없이는 또 AI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석유 없이 공장이나 자동차가 돌아가지 못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원래 졸탄이 강조하는 석유나 가스, 광물 같은 전통적 원자재는 중국, 이제 러시아, 오페처럼 이 동방세계, 제3세계가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졸탄은 브레트우즈 3 체제가 그쪽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근데 반도체 공급망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설계는 미국, 장비는 유럽과 일본, 이 공정은 한국과 대만, 또 소재는 일본과 한국, 이 서방 세계의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구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향후에 10년, 20년의 어떤 국제 질서는 졸탄이 제시한 브레튼우즈 2에서 3의 그런 이중삼각형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통 원자재는 동방이, AI 시대의 핵심 자원은 서방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관점은 이제 AI 시대에서 어떤 한국의 글로벌 지경학적 위치를 이해하는 데도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졸탄의 가설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대략적으로 세 가지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드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지표들입니다. 가령 금 가격이라든지 중앙은행에 금을 매입한 데이터라든지 또 민간의 그런 금 매수 수요 등이 있겠죠.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나 미국 그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달러의 신뢰도의 척도가 되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중국의 위안화와 더불어서 공산당의 금융 개방, 그다음 소비 촉진 정책, 그다음 외교 관계 등 정성적인 또 정략적인 지표들입니다. 요 세 가지가 굉장히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야 되는 지표들이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점은 졸탄이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 전쟁과 평화라는 아티클에서 졸탄은 전통적인 60대 40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주식 60%, 채권 40%, 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20, 주식 40, 그다음 채권 20, 원자재 20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원자재 20을 더 세분화해서 황금, 골드죠. 흑금으로서의 석유, 백금으로서의 리튬, 금 삼형제, 억지스럽긴 한데 어쨌든 골드, 석유, 리튬으로 원자재 20%를 세분화를 했습니다. 사후적으로 보면 골드는 3배나 올랐으니까 대성공이죠. 이 졸탄의 포트폴리오에서 석유도 지금 한동안 저유가였는데 최근에 100달러 돌파하고 뭐 그러니까 방향성은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리튬은 요거 얘기하고 급락해서 실패했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자재 20%를 당장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국채가 지금 흔들린 세계에서 채권 기반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유효한가 이 의문을 던지는 게 졸탄의 이 포트폴리오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 또한 지금 자산 배분에 있어서 원자재와 주식, 그 다음 현금성 단기 국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지 장기 국채를 들고 있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졸탄이 맞았던 것도 있고 틀렸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따르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왜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재밌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다 사고실험, 우리가 논증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굉장히 재미난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가 유튜브 쇼츠나 쇼폼 기반된 그런 생태계에 우리가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점점 사고력이 이제 저하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모든 생각을 LLM한테 다 맡기고 있죠. 지금 저도 사실 클로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 기획해줘 하면 예전에는 굉장히 제가 막 고민해가지고 머리를 많이 써서 뭔가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는 대충 그 LLM에 계속해서 의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야말로 사고력을 얼마나 증진시켜놨느냐, 그게 사람의 승수를 굉장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뭐 컴퓨터를 누가 더 잘 쓰고 코딩을 더 잘하는 거에 따라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어떤 생산성이 많아야 뭐 두 배, 세 배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그런 에이전틱 AI 시대에 정말 본인의 창의적인 생각, 사고력, 남들보다 한 단계 깊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50배, 100배, 1000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들 AI 때문에 사고력이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재미나게 우리가 책도 읽어보고 생각을 해볼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안전자산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이 던지는 질문의 가치는 여기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80년 만에 바뀌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게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과정일 수 있다. 집안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졸탄 포자를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고요.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도 대중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업계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찾아보면 되게 재미난 명사들의 의견을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